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인구가 201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0.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오늘 발표한 2020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 1,117만 8,7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년 전보다 약 7,200만여 명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세입니다. 2010년 인구 총조사에서 중국 인구는 13억 3,972만여 명이었고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7%였습니다. 중국은 10년 단위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연령별 비율은 0세에서 14세 인구가 17.95%, 15세에서 59세 인구는 63.5%, 60세 이상 인구는 18.7%로 나타났습니다. 잠재적 노동인구로 분류되는 15세에서 59세 인구는 8억 9,400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하던 2011년 9억 2,500만 명보다 5% 감소했습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약 1,2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1,460만 명이 태어난 2019년보다는 18% 감소한 겁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제닛 우드콕 FDA 국장대행은 어제 이같이 발표하며 이번 조치로 더 어린 연령층의 인구가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고 일상으로의 복귀와 팬데믹 종료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콕 대행은 이번 결정이 다른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자료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자문위원회는 FDA 승인에 따라 내일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13일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올해 가을부터 모든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모든 연령층에 대한 긴급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 경계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제 인도에서 지난해 처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를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재분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HO는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최초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30여 개 나라로 확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성이 증가하거나 중증도에 변화가 있고 백신과 치료제 등의 유효성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우려 변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려 변이로 지정된 사례는 인도를 포함해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인도에서는 오늘 하루 32만 9,942명의 코로나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갠지스강에서는 어제 코로나 관련 사망자로 보이는 시신 40여 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며 시신을 화장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강에 수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타이완이 타이완의 세계보건기구 WHO 관련 국제회의 참가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오늘 중국의 악의적 방해로 인해 WHO가 타이완을 기술적 논의에 초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건강과 인권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지속적인 독재적 행태를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WHO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WHA 연례회의를 오는 24일부터 개최합니다. 타이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이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해왔지만 2017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올해도 WHA 측으로부터 아직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며 WHO 사무총장이 중립적 입장을 취해 최대한 빨리 초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처리돼야 한다며 중국은 국제적 보건 사안에 관한 타이완의 참여를 적절하게 안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 단둥의 경제가 얼어붙고 북한 쪽 주민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북한의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모내기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군의 고위 관리들은 중국과의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동맹, 우방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차차 흐려져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5도, 최고는 13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가운데 중국의 북한 관문인 라오닝성 단둥의 경제가 얼어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넘어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설탕 등 소비재 수입이 끊긴 가운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무역의 주요 관문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경제가 북한의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달 말 단둥 현지를 방문한 결과 곳곳에서 국경 봉쇄의 여파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식당에서는 대동강 맥주 재고가 떨어지는 등 북한산 수출품 대부분의 공급이 끊겼고 번화가인 전신구의 무역회사들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노동자 5만에서 7만 명이 중국에 발이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500m 떨어진 단둥을 통해 북중 무역의 80%가 지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조 속눈썹과 가발의 원자재를 북한의 공장으로 보내 반가공한 뒤 다시 수입해 완성하는 사업이 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 속눈썹 제조 사업을 하는 추이 씨는 이 신문에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전에는 인구 250만 명의 단둥시에서 물류산업이 현지 총 생산의 가장 큰 부분인 20.6%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로 단둥의 관광산업도 초토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분 동안 배를 타고 북한을 바라보는 관광상품의 경우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최소한 8척의 배가 운행했지만 올해는 3척에서 4척밖에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지 가이드는 코로나 이후로는 배를 타도 국경 너머의 북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황금 연휴인 노동절 5월 1일에서 5일 사이에도 단둥은 특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매년 노동절 연휴에는 약 2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단둥을 통해 북한 여행을 떠났고 이는 매년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를 차지했지만 올해 단둥을 찾는 관광객은 거의 없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단둥 현지 보도를 통해 단둥의 상점과 사무실들이 닫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둥에서 여행 사업을 하는 정칭 주한 씨입니다. 정 씨는 북중 국경이 열리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현지에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북한 쪽에서는 주민들이 국경 봉쇄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10일 VOA에 북중 국경 봉쇄로 소비재의 북한 유입이 중단돼 주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It's affecting mostly it's affecting people, I think, because what they've stopped doing is importing consumer product. A good example is sugar. And so the price of sugar goes
특히 설탕 수입이 중단돼 북한에서 설탕 가격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 조치로 북한 장마당 운영 시간이 단축됐으며 식량이 북한 내에서 이동을 하지 못해 일부 지역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견디고는 있지만 국경 봉쇄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KI 선임국장도 10일 VOA에 북한 경제가 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s a good chance given internal restrictions as well. Reports that indicate that the markets have been shut down in some cases as little as maybe 2 hours a day.
스탱가론 국장은 북한 내부의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들을 감안하면 북한 경제는 더욱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시장은 하루에 2시간밖에 열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탱가론 국장도 설탕 등 일부 생필품 부족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 농무부는 코로나 이후 북한 주민 100만 명이 추가적으로 식량 부족을 겪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수준의 위기는 아니지만 보건 상황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탱가론 국장은 북한 정부가 군량미를 풀면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버티고 있으며 주민들은 하루 식량 섭취량을 줄이면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천연 자원이 많고 자급자족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역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y can survive without trade, but they can't grow. The problem is they can't grow their economy without trade. What they need now and what is really looking bad for the
브라운 교수는 무역 없이도 북한이 생존을 할 수는 있지만 경제를 성장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생산하는 모든 것을 소비하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기계류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탱거런 국장은 현재 북한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며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북한 당국이 더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대북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There's clearly opportunities for aid. South Korea has offered aid. China and Russia have provided some, but I'm sure would provide additional aid. The United States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지원했고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도 지원 의사를 밝혔고 미국 또한 트럼프 정부 때처럼 바이든 정부도 대북 지원에 열려 있을 수 있다고 스탱거런 국장은 말했습니다. 스탱거런 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코로나 관련 의료 지원이나 식량 지원, 비료와 농자재 부품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조만간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북한의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모내기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모내기 작업의 핵심인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올봄 북한에서 모내기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유지됐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내기 작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라며 북한이 올봄에 가뭄을 겪지 않은 만큼 올해 모내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처럼 가뭄이 크게 들어 모내기 하지 못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수율에 여유가 있어 모내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권 원장은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비료는 모내기 작업 자체에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며 하지만 밑거름에는 비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난 4월 비료 수입량에 따라 모내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북한의 자체 비료 공급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인 만큼 비료 수입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상황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질소 비료 총 504만 달러어치, 양으로는 14,000 톤, 광물성 혹은 화학비료로 분류되는 인산이안모늄 약 407만 2천 달러 등 약 922만 달러어치의 비료 관련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3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공식 수입한 유일한 물품이 비료라며 봄철에 비료는 북한 농업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봄철 파종 시기를 맞아 농업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만일 지난 가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비료 공장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된다면 북한이 비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really have a high dependency on imports if their factories are working correctly. Now there was concern last
지난 가을 전력과 설비 노후와 인력 문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흥남 비료 공장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만일 비료 공장들이 복구됐다면 일정 부분 비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3월 유일한 대중 수입 물품이 비료였다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도 모내기 등 북한 농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물이 있어 모내기 작업이 가능하더라도 농기구가 가동되지 않으면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장은 북한이 못자리 철에는 못자리용 비닐 방막이 부족해 한국의 민간단체에게 비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모내기철을 맞아 농촌 지원에 당의 모든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내각과 성, 중앙기관 당 조직이 다가온 모내기철을 위한 조직 정치 사업에 달려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내각 정치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요 전반인 농업 전선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제때 보장하기 위한 지도에 큰 힘을 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3월 중순 목판에 벽실을 파종해 모를 키우고 5월 초부터 모내기를 시작해 이르면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 마무리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10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최근 완료된 대북정책 검토와 연계해 향후 미한연합훈련 등 군사 부문의 이행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문의하라면서도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노력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미국은 한국과 공조해 한반도 내 모든 범위의 병력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의 표현처럼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지도 아래 그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미국의 법적 요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핵 협상 보고서에서 향후 미북 협상과 관련해 의회가 주목할 사안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 혹은 해제 문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안보와 영내 안정, 인권과 같은 다양한 사안들에 관한 법적 요건 때문에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그리고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보다 진전된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화 재개는 북한과 이웃나라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개선된 북중 북러 관계는 대북 제재 회피를 더 수월하게 하고 미국이 새 대북 제재 부과에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초 북한의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극심해진 북한 내 경제난으로 미국의 대북 외교 혹은 경제적 압박에 창의적인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김씨 정권은 과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해 중요한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극심한 경제난을 견딜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부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대북 협상의 유용성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큰 동기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논의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제한 혹은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과 제재 완화,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기본 협상의 개념이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 혹은 해제 능력에 대한 법적 조건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유인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핵무기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 간섭에 대한 궁극적 억지력으로 보고 있다는 올해 미 정보당국의 평가 등을 언급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이 대북 협상 시작 전 전제 조건을 고수할 것인지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협상의 전제 조건을 없애고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대화를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미한동맹의 측면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결시킬 것인지 여부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미한 연합군사 훈련 조정과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문제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북 양측이 외교적 대화에 들어갈 경우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을 기반으로 기존에 합의된 조항들을 부활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협상 요소에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공식적 국제 합의와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시설 폐기, 그리고 북한의 핵신고와 국제 감시 검증,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광범위한 외교적 합의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육군의 고위 관리들은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하면 모든 영역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 합동군뿐 아니라 동맹, 우방군과의 상호 운영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위틀리 미 육군 장관 대행은 10일 만일 인도태평양 내에서 중국과의 열전이 발생한다면 모든 전장 영역에서 벌어질 것이라며 미 육군은 이 같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 군대로의 변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틀리 대행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거대 패권 경쟁 시대 미군의 배치 태세와 전략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 참석해 미국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억제력 실패 상황에 대비한 미 육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상, 공중, 해상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를 망라한 전 영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 육군은 합동군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변신을 추진 중이라고는 설명입니다. 위틀리 대행은 육군은 이 같은 새로운 전쟁 방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통합된 방공 미사일 방어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이듬해 극초음속 미사일 2024년과 2026년 사이에 신형 장사정 포와 무인 체계의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각 미군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 통제 연결망 구축 사업인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의 구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틀리 대행은 미 육군은 합동군 가운데 이 같은 목표 구현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인공지능 AI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전장 요소를 융합해 군의 살상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 컨버전스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목표들이 절대 몽상이 아니라며 향후 10년 안에 구현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틀리 대행은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과 우방들은 미국이 훨씬 더 나은 협력국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과 이웃국가인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 상황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진정 원하는 건 자국의 역량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과의 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동맹과 우방의 연결망 구축은 미국의 가장 큰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함께 참석한 제임스 맥콘빌 육군참모총장도 평화는 힘의 우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군사력과 더불어 강력한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를 통해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특정 동맹, 우방군들과 공조해 연합합동전영역 지휘통제 CZC2를 구축하고 있다며 상호 무기체계의 즉각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타격 정확도, 장거리 타격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allies and partners with a combined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system so we can pass data very very
또 미 육군은 동맹, 우방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최근 국제 안보 지원 여단을 창설했고 조만간 정보 영역에서 이들 나라 군대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을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위틀리 장관 대행의 설명처럼 영내 우방과 동맹은 미중 사이의 양자택일을 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동시에 미국은 이들 나라들과 긴밀히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국가들의 자체 역량 증진이 궁극적으로 억제력과 영내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셈법에 따라 동맹, 우방 간의 연결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향후 미군의 배치 셈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현재 140여 개의 나라에 주둔하고 있다며 동맹과 우방들과 공조해 신속하고 유연한 배치에 초점을 맞춘 전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정권이 나라 안팎에서 저지른 강제실종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한 강제실종 주간 행사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 당국의 강제실종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실종자 생사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비자발적 실종 반대 아시아연합과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 정권의 강제실종 범죄를 알리기 위한 제2회 국제 강제실종 주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아시아 13개 시민단체가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각국에서 공동 개최하는 강제실종 주간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연다며 강제실종 피해자들과 가족의 아픔, 책임 규명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까지 북한 정권이 자행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 강제실종이 사라진 세상, 강제실종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그림을 공개 모집해 강제실종 주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선임간사는 10일 VOA에 많은 한국인이 강제실종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 강제실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시아고 특히 한국에도 피해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해자가 북한이라는 초점을 맞춰보면 국군 포로 문제라든지 6.25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강제실종자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 한국 플러스 아시아의 강제실종을 알리기 위해서 다 같이 연대를 해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일환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강제실종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실종 피해자는 대개 고문과 감금을 당하며 피해자 가족은 강제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까지 겪기 때문에 강제실종은 현재 진행형 범죄란 겁니다. 실제로 유엔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 등 강제실종 피해자로 공식 확인한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가족이 반세기 넘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의 가족이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6.25 한국 전쟁 때 민간인 10만 명을 납치했으며 전후 납북 피해자 3,835명 중 516명은 북한에 계속 억류돼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간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10만여 명, 일본인 등 북한 당국에 조직적으로 납치된 여러 외국인 문제도 유엔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단체들은 또 북한 정권이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강제 실종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치범과 가족들의 실종을 대표적인 예로 지적했습니다. 정치범과 가족의 실종은 주민들에게 자신들도 언제든 당국에 체포돼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도록 조장한다는 겁니다. 김 간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의 진정서를 100건 이상 제출했으며 비자발적 실종 반대 아시아연합에도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를 적극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항상 가서 이 전후 납북자가 어떤 거다?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 북송 재외교포 문제도 저희가 계속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저희 아파트 뭐 회보에도 계속 이런 글을 싣고 뭐 세미나를 할 때도 항상 저희가 발표를 하고 뭔가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다른 활동가 분들도 이제 아 이런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하고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슈가 약간 더 확대돼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납북자 등 북한 정권의 강제 실종 문제에 침묵하고 있지만 이런 민간 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혐의 서한 등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요청한 사건이 316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도 강제실종 문제가 주요 해결과제 중 하나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납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BOA의 납북자 관련 논평 요청에 각국 정부들은 강제실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강제실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실종된 사람들의 생사를 밝히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에 정착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연례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합니다. 주최 측은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 탈북민이 대단한 용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회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다음 달 6일과 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서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가 연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최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두 번이나 탈출한 박지현 대표와 헝가리의 안드라스 시모니 전 미국 주재대사, 어윈 커틀러 전 캐나다 법무장관 등이 올해 회의에서 긴급한 인권 상황에 국제적 조명을 비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기아로 아버지와 삼촌을 잃은 박 대표가 북한을 탈출했지만 인신매매 조직에 덫에 걸려 강제 결혼을 위해 팔렸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5살이 됐을 때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노동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고 궤저병으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던 박 대표가 용감하게 두 번째 탈북을 감행해 아들을 다시 만났고 궁극적으로 영국에 난민으로 정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인권운동가로서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박 대표가 대단한 용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표는 2008년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뒤 2017년부터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민간단체인 진검다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2018년 넷웨스트의 아시아 여성상 대상과 2020년 국제 엠네스티 영국 지부의 엠네스티 브레이브 어워드, 2021년 한원체 인권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행사에서 연설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과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워치 등 25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신동혁, 정광일, 강철환 씨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이영국 씨, 북한 해외 노동자 출신 이밀 씨,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의 안명철 씨 등 탈북민들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참석해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대로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 1년이 넘은 10일 현재 미국 전역에선 코로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상점들의 문을 완전히 열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역에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제외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주 전역의 상점들이 인원 제한 없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커네티컷과 펜실베니아주 등은 이달 내에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은 감염자 수와 백신 접종 비율 등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상점의 문을 완전히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미 전역 대다수 지역에선 코로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수개월 내에 일정 수준의 일상을 회복할 준비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0일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최소 1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중 1억 1,200만 명 이상이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했고 4천만 명은 1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 한 차례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해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날인 11일 주지사 그룹과 만나 백신 접종 비율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등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morrow, President Biden will meet with a bipartisan group of governors to discuss innovative ways governors are working.
사키 대변인은 특히 현재 미국에선 코로나 백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긍정적인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영국도 국내 백신 접종 확대로 중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를 없애고 거리두기 규정은 유지하되 실내 식당과 영화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일 브리핑에서 오는 17일부터 코로나 봉쇄 규제를 한 단계 더 완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6월 21일로 예정된 다음 봉쇄 완화일엔 1m 이상 거리두기 규정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선 여전히 코로나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이번 달 하루 감염 확진 건수가 35만 건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거의 25만 명에 달했습니다. 11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 변이가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추가 코로나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백신 접종 속도는 느려 감염증에 대한 일정 집단의 저항력이 생기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 감염증은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고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데이비 헤이맨 런던 의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향후 발병이 인도와 브라질처럼 파괴적인 규모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덜 치명적인 소규모 발병이지만 예상될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위협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옥스퍼드대 통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나라는 이스라엘과 인구 10만 명 미만인 동아프리카 국가 세이셸 두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접종 인구 비율이 현재 거의 60%에 달해 가장 높았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백신을 맞은 인구 비율이 절반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 나라는 영국과 미국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2차 대유행 위험을 겪고 있는 인도의 경우 부분적으로나마 백신을 맞은 인구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1%를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 대응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11 브리핑에서 전 세계 코로나 대응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첫날부터 꾸준하고 일관됐다며 WHO 재가입 결정 등을 언급했습니다.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a global COVID-19 response has been steadfast and consistent.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개발도상국들이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에서 기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방역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76명 늘어 총 8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적 변이 감염자 808명과의 접촉력 등이 확인돼 사실상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는 역학적 연관 사례는 총 1,089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례를 합치면 총 1,897명을 변이 감염자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변이 바이러스 유전체 총 9,056건을 분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총 808건의 주요 변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는 705건, 남아공발 변이가 93건, 브라질발 변이가 10건입니다. 주요 변이 3종 외에 기타 변이로 분류되는 바이러스 감염자도 총 576명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가 490명으로 가장 많고 이중 변이로 불리는 인도 변이가 5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미국 뉴욕 변이 13명,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 9명, 필리핀 변이 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입국 후 검역이나 자가격리 단계에서 발견된 해외 유입 사례보다 한국 내에서 전파된 사례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주간 단위 분석 건수 대비 검출률이 7.2%에서 9.2%, 15.8%, 14.8%, 27.5%로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 또한 불안 요인입니다. 변이 확산세는 울산시와 경기도 부천시 등지에서 거세게 진행 중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에서 시작된 변이가 지역사회에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한국 내 집단 감염은 총 63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의 11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차단을 위해서 중앙 그리고 지자체 간의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면밀한 대응을 위해서 우선 충분한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접촉자와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들 변이 바이러스들은 기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50%에서 70%가량 세,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동안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에서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를 주요 변이 혹은 우려 변이로 분류했지만 최근 인도발 변이도 우려 변이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11일 0시 기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511명으로 이에 따라 누적 12만 8,283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40여 명 늘어나면서 4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서 4차 유행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평일 700명대까지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 자체는 적은 편이지만 보통 주 초반까지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이어지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가슴에 묻고 사는 탈북민들. 그러나 마음 편히 그리워할 수 없는 이유는 홀로 자유를 찾고 누리는 것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삶의 뿌리였던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에게 그래서 가족은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40대 탈북 남성 제이슨 김씨 역시 그랬습니다. 1년 내내 드넓은 미국 대륙을 누비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 나를 반겨줄 가족 없이 사는 것이 훗날 나이가 들어 어떨까 자문해봤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내 동반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미국을 계속 이렇게 타주로 다니다 나니까 그것도 역시 어딘가 모르게 안착이 되지 않는 삶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정착을, 그 안착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동료의 권유로 문을 두드린 곳은 인터넷 온라인 만남 사이트였는데요.
지금 제 와이프 프로필이 뜬 거예요. 떴는데 별로 꾸밈새 없고 특별히 남들처럼 그 아주 자기를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진심이 이렇게 들여다보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다고 할까요? 그냥 그 진심 때. 그래서 아 그래? 되게 호감이 가네 하고 제가 솔직히 하이 하고 아주
지금의 보금자를 잊게 해준 아내를 만나게 되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 온라인 데이팅은 이성 교제의 통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 3명은 온라인을 통해 이성 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었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잠재적인 동반자를 찾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29살까지 나이가 이용자 중 48%로 가장 높았고 50세 미만 이용자는 38%였습니다.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이성교제 경험을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9%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바쁜 업무, 학업 등 일상에서 기회가 많지 않은 청춘 남녀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삶의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인슨 씨 역시 잠자는 시간 말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운전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방법에 기대를 걸었고 6개월쯤 시간이 흘렀을 때 운명의 여인을 발견했는데요.
비디오 채팅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두 달 후에 옮겨 갔네요. 그러니까 11월이었습니다. 2018년 11월이에요, 제가 시애틀로 맞네.
와, 그러면 두 달 만에 마음 정하신 거네요.
예.
미국 정착 10여 년, 아직 말이 서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민자로서 미국 여성과 소통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주 단순 명료한 거예요. 그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맞춤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게 저희 집사람한테 되게 이상하게, 그 미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이 커져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I don't get it. What do you mean? 아니,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서 이렇게 좀 땀을 뺐다고 하는 표현이 적중하겠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샷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이분이 아 이거 아니나 지금은 물론 두 사람이 눈빛 하나만 보고도 그 서로의 상대방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금은 결혼 생활 3년째 접어들었고 눈빛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됐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을 당시 온라인 번역기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어쩔 수 없는 남편을 위해 이제는 아내가 통역사가 되어지기도 한다는데요.
그 손주들도 보고 이래가지고 가서 그 바비큐 파티 이렇게 가서 하곤 했었어요.
네.
가면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어리둥절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나서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이다 하니까 아 이거 아리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우 제이슨 you're so funny.
제이슨 씨는 아내에 대해 이해심이 많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내의 성품은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알게 됐습니다.
열흘 이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뭐 한국 속담에 떡줄 넘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런 거는 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의 모습이 그분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고 저 혼자 이렇게 다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자상하고 뭐죠. 이 사람이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게 되게 두렵기도 했어요. 아, 왜냐하면 노트 코리아는 미국인들이 많은 미국인들이 견제수가 적이잖아요. 그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우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지만 미국인들이 최대의 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설문조사에는 여전히 누가 보니까 노트 코리아를 최고의 적으로 꼽더군요. 아 내가 딱 이때가 죄송하지만 이때까지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너무 놀라거나 그러진 말라. 그래가지고 그 하니까 응?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되게 심각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사실은 코리안인데 아 너도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really?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말 how come? 그러는 거예요. How come? 어떻게 미국까지 왔냐고 나보고.
아니 어떻게 온 거죠? 놀라 묻는 그녀에게 태북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뭐라 할까 예상했던 바와는 좀 달랐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자기를 무섭게 했다고 놀라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You scared me 하면서 자기는 그런 말이 나올 튀어나올 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어떤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를 숨겼던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로 이렇게
야.
혹시나 범죄 경력이 있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인 줄만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녀에게 북한 출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 씨는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운전을 하는 틈틈이 화상통화로 교제를 이어가는데요. 만난 지 얼마 안 돼 사실상 마음의 결정이 섰다고 말하는 제이슨 씨는 시애틀로 달려가 첫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그녀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씨는 마침내 시카고를 아주 떠날 결심을 하는데요.
또 한 번의 큰 삶의 변화를 감당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날 어떠셨어요?
정말 심경이 착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앞두고 기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정말 마음속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을 때 내가 가졌던 마음과 실제 내가 현실감으로 내가 이게 현실이 되었네 나한테 그것은 차이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에 터보니까 당연히 서먹서먹했고요.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부분은 아마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야 한다는 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카고에 제가
또 그 새로운 시작이라니 두려운 마음과 새로운 도전이 주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이슨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3월 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주 콩고와 기니아의 에볼라 문제 해결을 위해 3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말리,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그리고 우간다가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볼라는 일종의 출혈열인데 지난 1976년 처음 민주 콩고의 에볼라강 일대에서 확인됐습니다. 1976년에서 2012년 기간 중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24건의 에볼라 발생이 확인됐고 2,4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1,6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서부에서 에볼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만 8,7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1만 1,0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소규모 에볼라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 기간 중 민주 콩고에서 큰 에볼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에볼라 사태였으며 특히 분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에볼라 전염병은 이미 병에 걸린 환자 또는 동물의 체액을 통해 확산됩니다. 그래서 에볼라 사망자를 매장하거나 시신을 씻기는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할 경우 전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 인력과 마을 공동체의 대처가 전염병을 막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볼라의 확산을 막으려면 상시적인 질병 감시와 함께 발생 지역에 대해 신속한 탐지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3천만 달러 지원금은 질병 추적과 연구, 그리고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 이는 에볼라 치료센터 건립과 의료시설의 전염병 예방과 통제 역량 강화에 쓰여질 것입니다. 에볼라 같은 전염병은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며 모든 국가의 보건, 안보, 그리고 경제를 해칩니다. 미국은 이 같은 끔찍한 질병에 맞서 국제적인 보건 역량을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